오늘은 웨스민스터 대 요리문답 93문, 95문 두 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93문 타락한 후에도 도덕법에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타락한 후에는 그 누구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타락한 후에도 큰 용도가 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용도가 있고 불신자나 중생한 사람에게 각각 특별한 용도가 있습니다. 95문 타락 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도덕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 행해야 할 사람의 의무를 알게 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 겸손케 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모든 삶의 최적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구비하시고 난 다음 제6일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순종의 규범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로 선징되는 신적 생명은 자연스럽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위를 인정하고 피조물의 겸손함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성례전적 의미를 담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요. 또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의 실정법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행복과 거룩함에 있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은 결정적 요소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비록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 순종을 하지 않으면서 영혼의 안식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법을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셔야 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종은 피조물에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것을 지켜서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피조물로서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자극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항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살펴봤지만 7장 1항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이성적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축복과 보상을 성과로 받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자발적 낮추심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가 되어야 언약을 맺는데 창조주가 피조물 상대가 안 되죠. 없는 것 같은 존재인데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언약도 맺으시고 그것도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순종하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의 선하심에 기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계명을 다 지고 난 다음에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종이 바깥에서 힘써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좀 쉴만하니까 다시 주인이 저녁 먹으면서 내가 저녁 먹는데 수발 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까지 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라도 종은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하면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 안의 타락에서 우리는 그런데 도덕법을 지켜서는 의와 생명이 이룰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게 주신 이 도덕법은 아담의 행복과 거룩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였지만 그러나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해서 이 도덕법을 지켜서는 의와 생명이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선과 거룩함을 기뻐하는 정향, 경향성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안 지키면 안 되니까 아니면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받을 게 너무 좋으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또 그런 의지도 소원도 주셨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하나님의 큰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자신이 고장나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도덕법이 절대로 철폐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절대로 철폐될 수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타나지만 도덕법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법을 봐서는 안 되고 사실은 그 법을 통해서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께서 왜 그런 법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그분께서 만드신 의도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문자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되어지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도덕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죄인됨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입에 발린 말로 다들 와가지고 뭐 죄인입니다. 그러고 하니까 따라 해보긴 합니다. 뭐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 이 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넘어선 경험적 이해,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이런 탄식은 도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않는 한 자신의 죄인됨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의 구속력은 우리가 지키고 지키지 않는 여호와와 관계없이 그 구속력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도 그 도덕법의 구속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초가 되어질 때 굳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이루셔야 될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도덕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구하지 않으시면 굳이 하나님의 공의 요구를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한 인간의 자리에 굳이 내려오셔서 굳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기소 연한이 있잖아요. 네? 이춘재입니까? 화성산의 사건, 그죠? 그래서 기소기간이 지나면 구속력이 없어요. 세상법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오늘은 뭐, 감사주의라서 호세아서를 살펴보지 못하지만, 호세아서에서 선지자들이 이 도덕법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는 것은 이 도덕법의 효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타락한 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니 지킬지도 없는 그 법을 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93문에서 그 용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용도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와 중생한 사람들에게 각각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 이 도덕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95문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도덕법의 요구를, 용도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96문, 다음 주에는 제가 사우디 가서 공부를 못하겠지만 96, 97문에 보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중생한 사람에 대한 도덕법의 용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도덕법의 용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의무를 알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은 법을 제정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법을 제정한 사람이 그 법을 제정할 때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법을 비꼬아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노회에도 가보고 총회도 가보면 이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했었던 어떤 법조문인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법조문에 대한 흔히 유권 해석이 좀 이상하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명쾌했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게 좀 혼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혼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법을 그러면 제대로 누가 잘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법을 제정한 제정자죠. 그 제정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법은 어떤 의도로 만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권 해석은 제정자가 제일 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도덕법, 특별히 십계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죠? 오늘 우리가 186장 찬송 불렀지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분이다 하는 그분의 어떠하심이 십계명으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인도해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3개월이 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 제도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식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다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물량이 많지만. 그러면서 레위기의 그 중요 구절, 가장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저런 의식법들, 각종 거추장스러운 규례들, 뭐하고 접촉하면 부정하고 뭐 여인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데 그 기간이 월경 기간이면 부정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순간도 어떤 삶의 현장도 없다는 것을 우리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런 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뜻도 알고 인간이 행해야 될 의무도 알게 되었지만 아담 안의 타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영적 무능의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낸 도덕법이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95문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선은 인간의 이런 무능과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알도록 하는 수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넣어보고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를 가늠해보죠. 때로는 우리 여성들이 그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어떤 뭘 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오염되었는가 오염되지 않았는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우리가 볼 때는 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율법이 들어와 봐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탐심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 탐심이 죄라고 율법이 명백하게 가르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탐심이 죄인 줄 몰랐고, 더 나아가 탐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경향성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 존재와 죄 실체를 의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없었더라면 몰랐을 것이다. 여러분이 때로 음식을 드시다가 입에 음식물이 뭐가 이렇게 묻잖아요. 모르고 막 먹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입에 뭐 묻었다고 가르쳐주죠? 그래야 알아요. 본인이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5절에서 바울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다. 1996년에 5.18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되었습니다. 왜 그 특별법이 제정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기소 연한이 지나가면 범죄자가 색출당해도 그를 고소할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에 무력으로 선량한 우리 시민들을 진압했던 그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왜? 명문화된 법이 없으면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질 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물리적인 행동만을 통제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다 통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언약에 속한 법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1절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중생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상하게 죄를 이제는 덜 범한 것 같은데 죄를 이상하게 더 많이 범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죄를 짓고자 하는 의도나 열정이나 힘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이 들어온다고 해서 더 죄를 짓는 일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럼 죄를 짓느냐라고 말할 때 죄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분들 계세요? 평소에 나는 보편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다 선량하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한번 악한 제의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긁어놔 보세요. 그러면 소매 걷어붙이고 나도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로 인식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영화를 주는데 19세 이상 관람 금지하면 그걸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그냥 줬으면 뭐 보든지 안 보든지 했을 거예요. 19세 이상 관람 금지하는 거를 딱 써서 주면 그 학생은 그걸 더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알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 그 사람에게 없던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있던 거를 드러낸 거예요. 제가 잘 예를 들지만 저희 교회당이 이렇게 좀 막혀있잖아요. 그죠? 물론 창문이 다 있지만 근데 이렇게 꽉 막혀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남성 노인들이 이제 청소하는데 와가지고 막 빗자루로 그냥 막 쓰는데 막 먼지가 막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당장 막 문을 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빗자루가 먼지를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있던 먼지를 드러내 보인 것에 불과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이 교회당 안에 먼지가 조금도 없다면 아무리 빗자루질을 많이 해도 먼지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빗자루처럼 율법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드러낸 것은 없던 죄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간파하지 못했던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죄의 실체를 율법이 이렇게 확 드러내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도덕법은 인간의 연약성을 절대로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수준을 낮춰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도덕법의 구성력은 지속된다 그랬죠. 지속적으로도 그렇고 강도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속성과 뜻을 드러내신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의무를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도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지만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열망과 힘은 불어넣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자책감 안에서 참 힘들어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율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양심을 더 힘든 상태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랬죠. 율법은 우리를 죽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옛사람의 숨통을 끊어놓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너는 죽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율법은 매우 잔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잔인한 율법을 우리에게 왜 무슨 이유로 주셨는가? 사람은 목이 워낙 곱고 마음이 완고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나는 보편적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웬만해서는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한 목은 율법이라고 하는 칼에 의해서만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절망밖에 남는 것은 없고 이걸 가리켜 바울은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도록 하시는가?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세력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가?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좌절감과 낭패 속에서 지내다 보면 자신은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무거운 부담감과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이 요구를 대신 담당해 줄 율법의 완성자를 고대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못하면 엄마 아빠 도와달라고 그러죠. 하다가 안되면 도와달라고 그러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절망의 상태에 우리로 이르게 해서 결국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수준과 요구를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이 율법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율법은 천국의 양치기 개와 같다 그랬어요. 양치기 개 아시죠? 양치기 개는 절대로 양을 물지 않습니다. 양치기 개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원하는 곳으로 양들을 몰아가요. 그런 일에 아주 정통한 그런 일을 아주 잘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치기 개입니다.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우리 어렵게만 하고 힘들게만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할 수 없다는 사실에만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무능과 무지와 부패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서 이 율법을 대신 지켜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율법의 의도와 목적과 용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세례 입교 문답할 때 아이들한테 물었거든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십계명은 어떤 사람에게 주셨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은혜로 구원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일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주셨을까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주셨을까요? 인간의 죄악성을 더 부각시켜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그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네가 달려가야 될 길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내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줍지 않은 자기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 그러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고 부자 청년이었죠.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은 인간의 냄새나는 자기 의를 깨부수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가 아니면 자신에게 아무런 소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죄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서 나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교한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 되고 마는가 하면 값싼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저 예수 믿습니다라고 손 한번 들면 당신 오늘 영적 생일입니다. 이렇게 얄팍하게 말하는 이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존 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율법주의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단은 뭐죠?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죠, 그죠? 근데 반율법주의 이단이었던 존 이튼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바른 말을 했는데, 원래 이제 잘못된 신학자들도 간혹 맞는 말을 한 번씩 하잖아요. 뭐, 다 나쁜, 다 이상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가능한 못 견딜 정도로 율법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위선이 됩니다. 더욱 못 견디게 율법을 설교할수록 그것은 더욱 참된 설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와 사탄의 속박에 있는 상태를 진절이 나게 만들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갈망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단념하도록 만드는 수단이신 게 뭐냐면 율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또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죽었다는 그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자는 죽어야 돼요. 그 용도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외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에 맞는 열매를 맺어낼 수 없다. 비슷하게 만들어낸 게 뭐죠? 그게 바로 위선이요 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는 하시는데 그 요구에 응답할 실력은 없으니 위선과 외식의 죄는 필연적입니다. 결국 이런 면에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제대로 이해를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산상본에서 주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산상본의 내용을 많이 보세요. 5장의 내용은 다 율법을 새로 해석한 거예요. 옛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할 수 없고 의에 주리고 목마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랄지라도 율법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 우리가 참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율법 그 자체만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설교해도 자기의 숨은 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마무리하자면 율법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돼요. 인간의 무딘 양심을 매질하고 채찍질하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율법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영혼의 무게에 고통과 어려움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로 율법을 주셨다, 도덕법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덕법을 지켜서 의와 생명을 이룰 수 있도록 했지만 지킬 수 없는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 구속력이 철폐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강도 면에서도 약해지지 않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이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인간은 웬만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됨의 깊이와 넓이였담을 깨달을 수 없고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없는 완고한 인생들이기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배웠습니다. 이런 분명한 복음의 도리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율법이 어떤 기능과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지를 올바로 이해해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어줍잖은 시도를 포기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외부에 있는 낯선 의인 그리스도의 일을 믿음의 선으로 받아들인 길 이외에 내가 의로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그만 의지하고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